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서 목숨이 끊어져서 공동묘지로 가는 그런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살았다 그러니까 육신에 목숨이 붙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을 살았다고 하는 일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읽어나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음이다, 사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육신의 죽음, 육신이 땅속에 묻히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집이다 그러니까 집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집 그러면 예배당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부 다 오해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 것, 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 먹고 새밥 먹고 뭐 이러는 그 음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식물을 갖출지니라 하는 말씀은 뭐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말아도 먹는 거는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개념을 잡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먹는 것이다 그러면 그 먹는 것이 뭐를 말씀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그냥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땅의 그 교육을 받은 그런 교육 수준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어휘의 개념을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땅의 것으로 좀 더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 식물의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실패하는 보기는 보지요. 연구는 하죠. 그런데 땅의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벌써 물 건너간 겁니다.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음식이라고 했다 해서 뭐 아침에 밥하고 점심에 또 뭐 밥해 먹기 싫으니까 국수해 먹고 이런 음식으로 이해를 하다가 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뭘 가지고 죽었다 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살았다 그러면 뭘 가지고 살았다 하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먹는 것 식물이라 그러면 뭘 가지고 식물이라 하는가 하는 거를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외형적인 보이는 현상계의 기준에서 어휘를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걸어가게 되죠. 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빨리 나와라 늦게 나와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웃었는데 제 아내가 다 됐어? 그러길래 다 됐어 이제 가방 싸들고 나갈게 그랬더니 벌써 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섰어요. 나는 지금 몇 보따리 싸고 있는데 뭐 하냐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밖에서.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문을 닫고 올까고 나와서 제 아내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나는 내가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기 전에 당신이 나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당신이 따라 나오는 걸 봐가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어디 있으니까 얼마 올라오겠고 당신은 이거 오겠고 이걸 다 재서 그렇게 해서 당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해서 당신 그 나오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가지고 나는 아직 볼 일이 남아있는데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지르느냐. 그럼 제가 웃었어요.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꼭 한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끌고 댕기듯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으니까 나가가지고 빨리 나오시라고 왜 안 나오냐고 또 지가 가기 싫으면 또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예수님 나가서 빨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고 이러는 격이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혼자 오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또는 못 가게 하려고 잡아당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발 뛰시면 같이 한 발 뛰면 되는 겁니다. 야, 세상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버려라. 그러면 나도 그 말씀 따라서 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고 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게 아니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안 미워하겠습니다. 안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물인지 불인지 뭐를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구분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중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할 때 얼마나 탄식이 나올 것이며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나 못 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이게 뭐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뭐 탄식을 하며 문자를 계속 보내서 제가 이렇군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 손가락을 콱 부지런 내뿌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손가락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낸 생각을 하니까 이 손가락을 꽉 부지러 가지고 내뿌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지 말으라고.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냐고.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손가락을 부지런 내뿌리게? 손가락 별명도 있어? 누가 손가락이더라? 아, 그 기억이 나네. 손가락이라는 별명 사람들도 누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손가락으로 이거를 이렇게 두드려서 문자를 목사님한테 보냈으니까 이게 손가락이 잘못이다. 그래서 손가락을 부지런히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웃었어요. 손가락이 뭔 죄가 있냐? 그러지 말으라고. 손가락 혹시 부지들 말으라고. 나중에 또 숨기려면 또 보내야 되니까 그 손가락 그냥 가만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손가락 가지고 문자 보냈다고 부지런히 해버리면 다, 열 손가락, 남을 손가락 하나도 없어요. 다 부지런히 해버려야 돼요. 발목도 부지런히 해버려야 되고, 발목도 부지런히 해버려야 되고, 눈도 파내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행한 일이 어느 날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되겠냐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야, 이게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근데 어느 날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날이 옵니다. 깨달아도. 이미 때가 늦어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씀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바른 길 걸어가지 못해서 후회를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각인의 식물만 갖출지니라 하는 이 말씀,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추라 이렇게 하는 말씀, 이 식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 좀 다루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도 같이 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금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왜 금식을 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금식을 하셨는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휘가 잘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뭐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40일을 굶어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굶다가 미치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못 쓰게 되는 사람도 있고 위를 다 버려가지고 망가뜨려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금식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지 그런 짓을 안 하지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따라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 그 시험 받으러 가는 것은 성령을 받은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의 세계, 사단이 거하는 어둠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이런 시험,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받도록 하는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이런 시험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양인재님이 조금만 저기 저쪽으로 좀 가시든지 이쪽으로.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많이 가시면 또 저 뒤에 다른 분이 또 한 번. 예, 됐습니다. 4장, 3장 13절 따라 읽습니다. 요거부터 읽어야 그래야 4장 1절에 광야에서 시험 받는 문제가 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하기 위해서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따라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 안 받으시면 어때요? 세례 안 받으신다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금식 안 하시면 어때요? 40일 광야에서 금식 안 하시면 어때요? 그런데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13절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아 내가 당신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세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너는 세례를 주고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따라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15절 따라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내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뭐 세례를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인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것이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께서 그 공적인 삶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서 광야로 나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따라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이다 하고 써놓으세요. 홍해를 걷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주를 하나 달아두세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는 광야로 가시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광야 이전에 홍해가 있었고 홍해 이전에 애굽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한마디 들었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하도 동그라미를 치고 끌어내서 거기다 뭐를 적으라고 해가지고 성경책이 싹 하면서 쓸데가 없는지도 또 하라고 한다고 나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노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 그러면 되잖아. 꼭 거기다 어떻게 그 짧은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여기 인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백이 이렇게 있는 여백성경이라고 나왔어요. 여백성경이 목사들에게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백성경이 뭔 여백성경이 필요해요? 말씀 여기 보면 이리 가고 저리 보면 저리 가고 말씀이 그냥 심령 속에 가득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야지 여기다 적어놓은 거 보고 가다가는 신세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를 조그마하든지 큰 거든지 여러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꼭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요렇게 하라니까 그렇게만 하는 어떻게 보면 또그 머리가 꼭 달기머리 같은 그런 분들 같아. 뭐 생각이 앞뒤가 안 돌아가가지고 필기를 해놓고 그 다른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나가면 나중에 좋잖아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거를 갖다 꼭 성경책에다 동그라미만 쳐야 되는 게 아니요.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노트 필기를 따로 하시면 더 좋지요. 생전 공부를 해봤어야지. 공부를 해봤어야 뭐 그런 거를 하는 정리를 하는 걸 알지.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몇 장? 15장 몇 절? 19절 따라 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이게 홍해를 건너 나온 상태 지금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홍해에서 뭐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건너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엄청난 바다를 갈라주시고 거기서 육지처럼 행하게 하셨다 하면은 그렇게 과거의 역사에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 옛날에 그거 자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다가 그 고린도전서 10장도 갖다 써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찾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야? 이렇게 나하고 성경 공부 안 하면은 생전 연필 한번 지워보겠어요? 연필 한번 지워보겠냐고. 노트에다 필기 한번 해보겠냐고. 참 굉장한 복받은 거예요. 그냥 맨날 그 시금치나 따듬고 멸치나 따듬고 하던 손으로 연필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손가락을 가지고 글씨 한 번을 안 써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최소한도 연필을 하면 잡아보고 이거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아이고 나 아주 그냥 딴 건 아멘 안 해도 그런 건 아멘하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몇 장? 10장. 따라 읽습니다. 1절부터 따라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는 몸으로 실제로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본을 보이셨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10장 1절 따라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겪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도 없고 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과거 광야에서 또 홍해에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대야 그 많은 능력을 행하셨대야 그러면 나하고 여러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요. 항상 나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과거 역사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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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통하여 나왔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출애굽하는 사건을 놓고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로마서 6장 가세요. 로마서 6장. 이런 어휘 문제가 이해가 돼야 되고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몇 장?
6장.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왜 끌어내셨냐? 뭐 때문에 끌어내셨냐? 오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왜 흑암의 권세에서 왜 건져내셨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6장 1절에다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목적이라고 써놓으세요. 왜 건져내셨는가? 성경책에다 쓰다 보면은 그거 다 못 써.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 언제 한번 노트 한번 사서 써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싸도 아니요. 비싸도 안 하다고 그냥 하나 사다가 사서 들고 다니면 너무 클 것 같으면 조그마한 거 포켓에다 집어넣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놓고 수시로 뒤다 보면 좋잖아요. 먹는 거는 그냥 보신탕 한 그릇 먹으려면 10,000원씩이요, 10,000원.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아깝도 안 하고 그냥 노트를 사는 건 아까워, 이상하게. 사서 뭐 하려고? 볼펜 하나 사는 건 아까워. 빨간 색연필을 뭐하러 언제 쓰려고? 아, 이런 때 쓰지, 언제 써. 성령책이 되면 그려감에 좀 좋잖아요? 세상에,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학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도 다 학자가 돼야 돼. 한번 학자가 한번 돼보자고요. 연필 하나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 성경책에다 그려놓고서 난 더 그릴 데가 없다고. 그런데도 또 그리라 간다고. 아니, 또 저거, 또 노트 하나 조그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이쁜 것도 엄청나게 많어. 그, 나이 드신 분들 살 줄 모르거든. 젊은 애들 보고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몇 분 하지도 않어. 돈 한 2만 원만 주고, 그리고 2만 원 가지고 노트를 다 사다 놓으라고 그래. 평생 쓸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아마 쌓아놓고 살 거예요. 6장 1절에다가 뭐 써놓으라고? 어디서 건져낸 목적?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목적. 흑암의 권세는 어디가 흑암의 권세냐면 애굽이죠. 구약성경에 말하면 애굽이에요. 애굽. 오늘 우리들의 세계는 둘로 나뉘지 이렇게 둘로. 둘로 경계선이 딱 38선처럼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사단이 갇혀 있는데요. 사단이 갇혀 있는데, 사단이 그 종자들과 함께 갇혀 있는데, 어둠의 세계예요. 이쪽 세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이쪽 세계는 빛의 세계. 그래서 그 안에서는 빛의 자녀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환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곳이고 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쪽에 어둠의 세계는 마귀와 함께 사는 세계입니다. 갇혀있는데 지옥이에요. 나중에 죽어서만 지옥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요즘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히브리서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를 읽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참 다 심판이 뭔가 죽음이 뭔가 사망이 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원어 성경을 놓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뒤져가면서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이야 이게 이렇구나 지금 드릴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그런 데까지 접근도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초적인 어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이렇게 선이 거 있습니다. 한쪽에는 거짓의 세계, 한쪽에는 참의 세계, 한쪽에는 거짓말의 세계, 한쪽에는 진리의 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단은 나중에 죽어서 가야 만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은 어둠의 세계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이 있고 악한 게 있고 세상 사랑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난리가 나는 곳입니다. 어둠의 세계.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건져내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실제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에서 실제로 옮겨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갑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심판은 여기서 끝나요. 심판.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히라보 원어의 심판이라는 말인데 크리시스. 도대체 심판이 뭔고 히브리서 9장 27절 찾지 마세요. 적어놨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죽음과 심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요즘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죽음, 심판을 계속 뒤져가면서 도대체 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과연 그 죽음이 의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라니까 오늘 말씀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죽는다 그러면 우리 목숨 끊어지는 것만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심판, 나중에 죽으면 심판받는 걸로.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번역 잘못했어요. 그 번역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한 번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그래 놓고 그 주어예요. 주어. 그 주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주어예요. 그 전체가 한 번 죽는 것과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거기 주어. 주어고 그다음에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거기 동사고. 그럼 누구에게 정해진 거냐?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것이냐면 우리말로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관사가 토이스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연한 사람들 그러면 막연한 사람들이잖아. 모두를 얘기하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번역에는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앞뒤 문맥이 그래요. 26절, 27절, 28절 넘어가면서 27절 중간에 껴있는데, 문맥이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과,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은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나면 심판을 안 받습니다. 알아들으세요? 이것이 예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래 있습니다. 알아들으세요? 참 나 못 알아듣는 눈이요. 뭔 소리를 하는고. 여러분들이 히브리 성경을 좀 같이 볼 수 있다면 같이 펴놓고 이렇게 그 프로젝트 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잘 습득을 하시면 성경의 문맥을 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래요. 한 번 죽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번 죽고 나면 심판이 따르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 이러면 뭐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 수준 높은 강의인 줄 알긴 아세요? 아, 나 환장하고 말아요. 우리 발바닥 형제님이 수준이 높긴 높다 그러고요. 끄떡거리시네. 수준 높은 강의인데 성필 씨는 그게 뭐가 수준이 높으냐 뭐 이러고 안 되시는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다면 굉장한 거예요. 읽어보죠. 로마서 6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애굽에서처럼 종살이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 얘기 요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알아들으십니까? 그 다음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요? 더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세례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새신자 나오면 내가 네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뿌리면서 또는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서 세례를 준다거나 침례를 주는 걸로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이 세례가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이게 요 세례가 어떤 세례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뭐를 통해서 세례 받았어?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게 바로 세례였어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얘기를 하잖아. 아까 우리가 읽었죠? 구름과 바다를 통하며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서 가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할 때 그걸 통해서 옛 세계를 집어내 버리고 새 세계로 빠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걸 물세례를 생각하지 마세요. 물세례 아닙니다.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으면 뭐 괜찮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물세례 받아서 구원 받고 방언을 받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은이가 오늘 또 왔네. 저 귀가 열렸나 보다. 은지야. 저기 앉은 지은이가 언니라고 그랬지? 이따 얘기해봐. 먼저 보니 얘기 못했지? 했어? 얘기 통하더냐? 같은 세대니까 나하고는 세대 차가 나서 얘기 안 되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보면 세대 차가 나. 그냥 옛날에는 머리 안 감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맨날 머리를 빡빡 감고 그냥 먼지 털을 하나도 없이 만들어가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끝까지 뭐 나편하면 되지 뭐 비듬이 좀 떨어지면 어떻고 뭐 새 집을 쳤으면 어떻고 그냥 그러고 다니고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돼요. 세대 차가 나는 거지. 저 애들은 맨날 머리 감지? 너도 맨날 머리 안 감냐? 그럼 나하고 세대가 같은가 보다 그냥. 고등학생들 막 맨날 머리 감는데. 난리 나는데. 그러면 야, 넌 너무하다야. 그래가지고 시집 어떻게 가겠냐. 조금 다듬어야지 여자가. 그래 얘기해보니까 서로 통하대. 지은이 고맙네. 난 다른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뭔가 들으려고 와서 앉아서 그걸 즐기고 앉았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뭐 다른 거 뭐 바라는 게 없잖아. 그런데 야처럼 와서 앉았으면 안 돼. 야는 지금 언제 끝나나 멍청하니 딴 생각하고 그냥 그거 한번 눌러놓고 저걸 한 시간을 기다리라니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좀 저 여자들처럼 좀 이렇게 좀 해봐. 여자들이 먼저 머리가 깨요. 대개가. 남자들은 뚜디려 노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성장하고 나면 술 먹고 즐길 게 많아가지고 인생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 여자들은 고생이 많잖아요. 시집을 가면 맨날 남편 종살인 하다고 하고 뭐 그저 숭늉 가져와 뭐 넥타이 가져와 뭐 심부름이 나서 그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또 고생스럽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깨닫는 게 더 많습니다. 뭔가 인생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또 자존심이 또 높아가지고 뭔가 또 그냥 뭐 난처하느라고 사람이 안 돼요. 오 집사님. 그렇죠? 그 집에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 집사님은 굉장한 거요. 와서 말씀 듣고 원어도 공부하고 그냥 요즘도 해요? 그 벽에다 써붙여 놓은 걸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가서 뛰지 말고 그냥 둬요. 근데 이거 옛날에 써붙인 건지 요새 써붙인 건지 보면 알아. 열심히 하세요. 세례 받는다 할 때 세례 받는다 할 때 물세례 생각하지 말으라고. 알아들으세요. 어디에서 세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세례 받는 거. 이 문제는 베드로전서로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서 먹는 얘기 좀 해야 되니까, 금식 얘기 해야 되니까 읽어봅시다. 3절 다시 한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또 써봐. 뭐라고 써야 되냐 하면은, 따라 읽으세요. 웃지 말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서 젖어버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걸 세례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물세례 받는 거, 세례, 목사님이 주는 세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 세례라고 해가지고. 또 이걸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해? 아이 세례라고 하면 안 된다, 침례라고 해야지. 침례라고 하면 어떻고 세례라고 하면 어떻고 둘 다 답이 아니야. 틀린 거예요. 세례가 원어가 밥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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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따님 이름 그새 또 잊어버린다. 한 줄 안 봤다고. 지원? 거기도 지원이야? 지은이, 지원이, 은지, 이런 거. 지원이, 지은이. 아, 복잡하다. 대학교를 지원을 했다. 어디 이 밥티조라는 단어 연구해봤어? 그 학교에서? 안 해봤지. 해볼 시간이 없지. 가서 한번 언제 한번 뭐 논문을 쓴다거나 할 때 한번 해봐. 이게 신약 히라보의 세례가 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논문을 써보라고. 안 되면 나한테 와. 내가 이것저것 그냥 전부 다 성경을. 그러니 나는 그 다른 책을 가지고는 나는 증거하기가 싫어. 근데 논문은 뭐 이런 책들을 몇백 권 읽어가지고 거기서 수집을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갖다 이게 한테다 모아놓고 이래서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게 논문이거든. 대학교 논문이, 석사 논문이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갖다 놓고 참도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면은 신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누가 뭔 얘기를 했다고 해야 인정을 해야. 참 답답한 얘기요. 신학교 논문이 그래요. 웃기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이사야가 이렇게 했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고 창세기는 이렇고 레위기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인정을 안 해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는 거를 어떤 책을 읽고서 갖다 써야 신학교에서 인정을 하지. 답답한 얘기요. 답답한 얘기. 그 내가 논문을 내라고 해서 논문을 써서 냈더니 교수가 안 내놓고 한 달인가를 안 내놓고 그놈을 읽고 또 읽고 하는지 뭐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지 안 내놓더라고. 왜? 뭐 이 책 저 책을 읽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긴 했는데 성경을 많이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특별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뭘 여기다가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가 하고.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그 제 논문이 있어요. 구원 논문을 찾으면 거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휘 문제를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보는데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다 하는 말이 밥티조라는 말이잖아요. 밥티조. 밥티조. 근데 밥티조가 무슨 뜻이냐면 밥티 뜯어다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티조. 밥티조라는 말은 물속에 팍 빠져 들어가가지고 푹 잠궈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옛세계는 다 끝나버리고 숨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물이 내 속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가지고 영혼 몸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서 그 물 속에서 완전히 물과 내가 하나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세례예요. 이거 번역을 제대로 하면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세례다, 침례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번역을 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해야 된다고 서로 싸우잖아요. 성경 번역할 때 침례라고 해야 된다. 세례라고 해야 된다. 세례는 성경에서 세례라고 했잖냐 여기도. 어디 가면 또 침례라고 했잖냐 뭐 이래가 서로 증거를 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문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번역하는 대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3절 따라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 젖어버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의미상 번역이 됩니다. 왜 합하여를 속으로라고 번역을 하느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에이스, 전치사가 있잖아. 히라버, 영어에도 전치사가 있죠? 영어에 엔, 그러면, 인, 그러면, 어디 안에. 인투, 그러면, 뭐뭐 속을 향하여. 이런 의미인데, 히라버에서, 인투라고 하는 영어의 접속, 전치사가 히라버에서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로 사용됩니다. 에이스. 에이스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에이스라는 단어가 푹 빠져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할 길이 없으니까 하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파이가 안 맞아요. 푹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시 따라 읽으세요. 한번. 나중에 따지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따져. 내가 원어가지고 증명을 전부 다 해드릴게 쉽게. 3절 따라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서 젖어버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젖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왜? 오늘 우리가 빠져 들어가라고. 오케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푹 젖어버리라고. 완전히 예수에게 끝나버리라고. 물. 예수 그리스도 곧 물과 함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행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찌 행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 젖어버린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 그것도 그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의 죽으심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 젖어버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하나 된다는 얘기는 그의 죽으심 속으로 죽으심과 내가 하나 된다. 내가 예수 하나, 예수와 함께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게.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 몇 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다 적어놔. 적을 띄우려고 노트 하나 만들어. 적을 띄웁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속임빼기가 찍은지라는. 이해가 안 가. 살면서도 난 이해가 안 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못 하고 너무 빡빡하게 적었는데 거기다 또 적으라 한다고. 아니, 노트 하나 필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째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틀리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 로마서 여기다 적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은 거요. 보면 딱 나오잖아. 어디 찾으면 다 나오잖아. 거기다 어떻게 그걸 다 적었어. 내가 앞으로 평생 120년 동안 설교할 텐데. 그걸 어떻게 여기다 다 적었냐고. 그전엔 안 그러더니 그런데야. 그전에 왜 안 그랬어? 맨날 그랬지. 생전 안 웃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니까 웃어. 지금 와가지고. 웃으니까 이상하잖아, 얼굴이. 안 웃다가 웃으면 이상한 겨. 항상 웃던 사람이 웃어야 그것도 그냥 흐물흐물하니 좋지. 안 웃던 사람이 웃으면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상한 거야. 집에서는 맨날 성질내고 짜증거리고 징징거리고 하다가 여기 가서 웃으니까 웃는 게 좀 정상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항상 기뻐하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이 이 바로 그 말씀이 요게. 3절, 4절 말씀이요. 더 못 읽습니다. 더 못 읽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장으로 가십니다. 만순 씨가 지난주간 안 보여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코달대가 날 보고 목사님 만순 씨 무슨 일 있는가 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안 받고 안 받는데 아무래도 안 받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봐요. 그러더니 오늘은 코달대가 어디로 가고 없어? 도대체 난 뭐하러 댕기는 여자들이니라 너 이해가 안 가? 아, 오늘 어디로 가?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오늘 뭐 가게도 문 닫았을 테고 어디로 가나 전화해봐요. 자매가 없을 때니 그 양반이 전화했으니까 해봐. 당하시라고 둘이 다 어디로 갔어? 이 여자들이 말이야. 뭐 돈 벌 거 다 만들어 놓고 주일날 쉬면서 어디로 갔대요? 연락 왔어요? 일주일에 하루잖아. 하루 말씀 듣는 걸 앉아가지고 그걸 못하고 앉아가지고 대구서도 와. 대구서도 여기서도 안 와. 어디로 가고. 만순 씨가 모든 걸 이해를 해요. 친정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일하시는데 뭐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겠지요. 잘 계셔요? 약주는 많이 안, 못 들게 하세요. 에? 약주를 많이 들면 자꾸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집니다. 술이라는 게 조금 먹었을 때는 좋지만 그게 조금 많이 먹게 되면 몸을 해칩니다. 조금 먹으면 피가 돌아서 좀 괜찮아. 근데 그놈을 먹다 보면 그놈이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 많이 먹게 되고 나중에 술독에 빠져가지고 사람 폐인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가봐. 늙어서 어떻게 되나. 치매가 와가지고 아들이 가서 서는데 아들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고 살게? 정신 차려. 그러지는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염소 할머니 돌아가셨고 이경영 원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들 까딱도 없이 살다 가셨잖아. 얼마나 좋아. 뺄쩡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이 몇 살 돼도 안 했는데 벌써 집에 연탄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지금 예배당에서 그러고 앉은 사람도 있어 지금. 마태복음 3장 읽읍시다. 15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야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복음 전하시려고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과정이 지금 성경으로 기록돼 나갈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나오고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입니다. 핵심이에요. 뭐 하시고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말은 내려갈 때는 죽음이요 올라올 때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써놔. 뭐 동그라미 치든지 뭐 손바닥에다 쓰든지 아니면 안 지워지도록 해서 따로 해놔. 얘기할 거 없어. 꼭 적으래야 적으니까 내가 동그라미 쳐라 뭐 끌어내라 그런 얘기를 내가 하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대학생들처럼 알아서 하면 내가 뭐라 하겠어? 그냥 줄줄줄줄줄 하면 나도 소라지. 그리고 또 하는 얘기야. 꼭 이렇게까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냐고 또 끌어 앉았어. 뭐 하려고 그래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따라가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야? 죽도밥도 아닌 예수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바로 이분이다! 하고 쫓아갈 거 아니요. 되나가나 의진이 뜨진 일단 예수님으로 알고 그냥 다 모셔드려가지고 개판을 치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너 인마 왜 그런 눈으로 바라봐? 조금 들리냐? 너 아버지 26일 날이니까 다음 주일이지? 다음 주에. 잘 있대요? 자, 16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서 로마서 6장 3절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서 모든 거 다 끝나버리고 그러고는 물에서 올라와 이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아들으세요. 그 자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니까 등줄기가 뜨거워지는 거,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시라? 진리라.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다 못 찾지요. 다시 한번 16일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어디서 열렸어? 수억만 그 키로 쭉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열렸어? 바로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바로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세계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와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와서 계신 그분을 이리 구박하고 저리 구박하고 이리 쫓아내고 저리 쫓아내고 이리 굶기고 저리 굶기고 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와서 계신데 이 말씀을 구박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여주시는 우리한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사는 세계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와 내가 경험한 거,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에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세계가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현세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세적인 종교라고 그러는데 물론 내세도 있지. 맞아. 내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내세가 지금 여기에 말씀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내세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나라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나면 내 가는 곳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을 495장 찬송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말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발로 걸어서 비행기 타고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못 갑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하나님 이걸 어찌합니까? 하고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엄청나서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요.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를 몰라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에서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죽기 살기를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이 많이 읽는 사람이 많아요. 서울 한번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앉아서 좌우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라보지 않고 성경만 그냥 읽어나가는데 우리는 뭐 조금 있다가 딴 생각도 하고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이쁜 사람 가나 미운 사람 가나 뭐 이런 것도 바라보고 늙은인가 젊은인가 이것도 바라보고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 잡념 다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도 집중해가지고 막 그냥 읽어나가는데 성경책이 나달라달라 다 떨어졌어. 보면 하도 읽어져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왜? 어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색소폰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수석 얘기를 해요. 수석. 자기가 몇 살 때에 수석에 눈이 띄었다. 수석에 눈이 띄어가지고 보니까 수석이 이렇게 생겨서 수석을 엄청나게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그 2층, 아래층, 2층 전체가 수석으로 꽉 찼었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큰 그 기업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 수석 다 이거 주면은 내가 땅을 이만큼을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땅하고 수석하고 바꿨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도 수석에 또 눈이 열렸어. 눈이었어. 내가 보면 뭐요? 그냥 돌멩이,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갖다 놓고 뭘 그걸 바라보고, 수석에 눈이 열렸다, 캐쌓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보나. 돌멩인데 그 집이나 뭐, 무너지면 어떡하는 게, 그 집에다 갖다 전부 다 수석 천지를 해놔가지고, 거의 적거리게 만들어 놓고, 큰 놈을 날마다 쓸고 닦고, 그냥 포마드를 발라주고, 수석을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 돌멩인데 그 이상한 돌멩이를 그냥 그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그냥 그 또랑가니까 하나만 짊어지고 그걸 또 주술 놈을 또 부러워가지고 앞서 가던 놈은 난 어째 저걸 못 봤겠네 뒤 가던 놈이 뒤쫓아오던 놈이 봤다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 이렇게 좋은 수석을 억울해서 잠도 못 자는겨.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난이요, 저게요, 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의 눈이 딱 열리고 나면은 저 가치를 또 압니다. 저 엄청나게 비쌉니다. 남이 볼 때는 풀인데,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보면 엄청나대, 난이. 우리 집에도 난이 많은데 다 뒤져서 다 뒤져. 다 뒤져. 갖다 놓고 다 죽이는 게 하나도 안 남아. 뭐, 그게 뭐하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그냥 쓸고 닦고 뭐 잘라 쌓고 막 뜯어내 쌓고 하더니 교회에다 몇 개 갖다 놓더라고. 나가면 맨 풍천이들 왜 집에까지 풀을 갖다 놓고 뭐하라고 그래. 어? 지저분하게. 내가 볼 때 그래. 풀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분 말이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몇 살 때 눈이 열려가지고, 난을 보기 시작했다고.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것도 건들지 못하게 한대요. 아, 그게 너무 귀한 거라. 그 뭐 풀인데, 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복음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안 열리면요,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 소서방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이 복음의 눈이 안 떼어서 이게 안 열렸어. 근데 어디에 눈이 열리냐면 산에 눈이 열렸어. 산. 산에 눈이 열려서 춘디다 그냥 꽁꽁 얼음밭에 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자는데도 그래도 그게 좋은 게 산이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우리 김 선생님께서 눈이 좀 다쳤지요? 산에 대한 눈이? 옛날에는 제 양반도 산이 눈이 띄어가지고 산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해도 좀 왜 산? 이게 바로 사랑하고 있는 거야. 산. 아,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눈이 열렸다는 말을 그분이 자주 합니다. 소리에도 눈이 열려야 돼요, 소리에도. 이관집사님이 어디 뭐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무슨 뭐 색소폰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 있더라.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아, 목사님 잘하던데요? 얼마나 불었대요? 그러니까, 3개월 불었대요. 색소폰은 3개월 부른 거는 아무나 그 소리 다냐, 불만. 3개월 불어가지고는 소리가 어떻게 생긴지 아직 눈이 안 열렸어. 소리도 못 봐. 소리를 볼 줄을 몰라. 아직 소리를 들을 줄 몰라. 그러니까 들을 줄,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보니까 빡빡 부는데 잘 보는 걸로 보이는 게 눈이 안 열렸단 얘기야. 눈이 열려야 돼. 내가 지금 3년을 넘게 지금 불었는데, 4년 차인데, 고민이 많아요. 아, 소리가 이게 왜 안 나네, 이게. 어? 선생님 소리 들어보면 분명히 이 소리가 아닌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데 4년 채 지금 불고 있는데도 소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소리가 아니야 이게. 이 소리가 이게 아니야. 그 소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좀 불어봤어요. 아래 시부터 시작하고 주님 주님, 이게 아닌데. 수, 두, 후두, 후두, 뚜,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야. 뚜, 하네. 꽝! 하고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야. 대개는 그렇게 불어. 따다, 딴, 따다단. 용감하게 부는 거지. 이건 노래가 아니야. 소음이지. 이건 소리가 아직 안 열린 거야. 소리를 아직 못 배운 거야. 이게 뭔가 틀린 줄 알아야, 자기가 틀린 줄 알아야 배우지. 음악도 그래요. 색소폰 하는 소리 배우는데 그 소리가 이 소리가 내게 이 열려가지고 아 이게 기다 이게 아니다 이 소리가 이게 나는구나 이게 안 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그래야지. 제 아내하고 둘이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그 소리 말고 목사님이 부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라 불어보세요. 띠 바로 이 소리요 이 소리 목사님 불잖아요. 교장 교육장님은 왜 못 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지. 요즘 또 조금 소리 눈이 띄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소리가 안 나니까. 왜 안 되냐 말이야. 언제 당신 따라가냐. 어? 그 나는 어디가 이게 부를 소리가 누구한테 내놓고 부를 만한 불어서 남에게 들려줄 만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벌써부터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어디가 부르려고 하는 소리 남부끄럽게 이런 소리가 어디다 내놔요. 근데 지금 들어도 그래. 지금 들어도 제 소리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한 2년 나는 그렇게 고민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나나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내 아내는 신나게 가서 부는 거야. 가서 돌아다니면 어디 광 내느라고 그냥 부는 거야. 그런 이왈집사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야, 잘 분다. 이러는 거지. 잘하는 줄 알고. 근데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 여가저가 광만 내 쌓더니 요즘 와가지고는 안 부르려고 하더라고. 왜? 자기 소리를 알거든. 창피하다 이거야. 창피하다. 선생님이 저기 어디 가서 뭐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 와서 좀 불어달라고 해서 갔더니 어떤 여자들이 와서 색소폰을 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하나 서가지고 음향장치 하는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저런 여자들은 왜 와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하냐고 창피해서 못 듣겠다고 말이죠. 죽겠다고 아주 창피해가지고 그 이화집사 같은 사람들만 앉았으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저는 어디가 누구 앞에서 불길 못했어요. 이 소리를 어디다 내느냐 말이야. 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용감하게 불면 불기가 불겠지만 그게 색소폰 소리가 아니거든. 눈이 열려, 벌써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가지고, 야, 이게 맞다! 이게 참 이 말씀이다! 이게,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난 이 소리가 안 나냐! 말씀대로 소리가 왜 안 나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는 거는 이게 열려야 시작이 되지, 말씀의 눈이 열려야 시작이 되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시작! 안 되는 거야. 잠만 오지, 말씀 들어보면. 뭐 저렇게 예수가 최고다 하고 내려오면 되지. 뭐 저렇게 오래 저렇게 떠드냐 말이야. 보통 설교 시간 뭐 한 20분, 30분 하면 30분도 많다고 그래요. 아주 잘하는 설교들은 한 40분도 하고 이러지만, 1시간씩, 2시간씩 안 하잖아요. 왜? 교인들이 짧은 거 좋아하니까 빨리 끝나고 예식장 가야 되고 뭐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그러려면 오지 마 가. 뭐 하러 와서 그 괴롭게 앉았어요? 마음 편한 게 좋지. 하나님 나라에는 가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데리고 가십니다. 지옥도 가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안 보내십니다. 가고 싶어 하니까 어떤 놈이 지옥 가고 싶은 놈이냐고. 지옥이 더 좋아, 하나님 나라보다 지옥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그럼 너 좋은 데로 가라 그러는 거야.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몰라? 이 양반들. 지옥을 가고 싶으니까 그럼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오기 싫은 놈 데려다 놓으면 거가 어디요? 거가 지옥이지. 하나님 꼴보기 싫은데 거기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 데려다 놔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고 사는데 거가 어디 갔어? 도망가고 싶어. 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문자를 보냐.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뭐라고? 난 못 살겠다고! 어? 왜 이러냐고?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손가락을 뿌리고 싶어. 왜 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던가. 내가 누구라고는 아냐? 여기 앉았어, 지금. 둘러봐도 몰라. 머리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 줄 알았냐고 말하나. 내가 이따 볼게. 여기 사람 손가락이 온전한가? 뿌질었나 안 뿌질었나? 하나님 말씀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거 버리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붙들어 앉혀놔 봐야 삐삐를 사줘도 옛날에 삐삐 많이 사줬어. 교회 나오라고. 헌일이요. 삐삐만 먹고 떨어지지. 헌일이요, 헌일. 예배당에 나와. 자동차 하나 사줄게. 그놈만 먹고 떨어지는 겨. 뭐, 그게 눈이 안 열려서 안 되는 거야. 눈이 안 열려서. 똑같더라고. 제가 색소폰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워요. 야, 여기도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눈이 열려야지. 눈이 안 열리면 그 소리, 나쁜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몰라요.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그 저기 인터넷에 색소폰 나라 들어가 보면 막 갖다 올려놓는데 보면은 진짜 사람들 용감해요. 그래. 왜요? 그 소리를 어떻게 막 불어가지고 어떻게 올리냐는 거예요. 그 소리를. 소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용감하게 올리냐. 모르니까 올리는 거예요. 막 그냥. 지가 잘 부른 줄 알고. 난 지금까지 남 부끄러워서 어디가 부르라면 난 못 부르세요. 막 불면 불기가 불겠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게. 뭣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데니보이 같은 걸 부른다고. 데니보이. 데니보이 보통 배워가지고 안 된답니다. 제가 불어봐도 그래요. 못 불어요. 불 수가 없어요.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색소폰 가지고 못 불어요. 색소폰이 그 부는 식이 있어요. 단 뭐지 처음에 그게 색소폰이 그 뭐 데니보이가 아무도요? 맨 처음에 아목동들의 피리소리 들은 이러잖아. 근데 아아붕 하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반주를 넣은 것이 가나 아부 목동 둘 이게 소리 한 1년은 그것만 한 곡만 1년을 해야 일동 말동 안 돼. 전문가들도 그렇게 어렵대요. 용감하게 부른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부는지 몰라. 눈이 안 열려서 잘 부는 줄 알고 부는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 좀 수준급에 올라가면은 설교 다 때려치고서 맨날 이거만 부를 테니까 섹스만 부러드리니까 걱정. 괜찮으세요? 우리 할머니가 개장 사주긴 할머니가 목사가 큰일 났네 그러고 왔네.
정말로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나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땅 한 쪼그리 먹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려야,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없네요. 읽어봅시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과정을 말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따라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먼저요, 먼저 1번 여곡에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곧 물에서 올라오셨세. 두 번째요.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은 예수님께만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똑같이 임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돼야 비로소 사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모시고 나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럼 먹는 문제가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이런 과정이 이게 왜 필요하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단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게 열리질 않아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정의자매님 너무 고맙네. 와서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그냥 동그랗게 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전에는 따님이 이쁘게 보이더니 오늘은 정의 씨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4장 1절 넘어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일이 성령을 받기 전이라고, 성령을 받은 후라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4장에 광야로 이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 광야로 나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걸 말씀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품을 하면 두었다, 야. 나중에. 자, 다시 한번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 먹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육신의 입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걸로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금식하실 필요 없어요. 밥 안 먹고 뭐 금식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밥 잡수셔야지 왜 밥을 안 먹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밥은 잡수시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금식이 뭔가 하는 의미를 알고 그 금식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 금식을 할 때가 밥만 굶었다고 금식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뭘 말씀하려고 금식하셨더라.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더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주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했어요. 다른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드십니까? 광야의 삶은 금식의 삶이었다고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광야 40년은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도록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뭐만 먹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먹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 금식이 뭐냐 도대체가. 뭘, 뭐 어떤 금식을 말씀하냐. 이사야서 58장 한번 가볼까? 금식자라는 사람들. 이사야서 58장. 마태복음 4장은 이거 적어놔주셨다가 다음 주일날 또 읽어야 될 테니까 잘 적어놔주세요. 이사야 58장. 다 찾으셨어요? 58장입니다. 잠깐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장. 1절 따라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죄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그럼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요? 못했다는 얘기요? 예? 잘했다는 얘기죠? 뭐가 예요? 비 꼬는 거예요, 지금. 비양, 하나님이 비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써놔. 거기다 비양이라고 써놔. 하나님의 비아냥. 그렇게 써놔,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아냥. 이게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읽으면서도 몰라요. 3절 따라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금식했대 안했대야? 했는데 하나님이 봐주신대야? 안 봐주신대야? 안 봐주신대야. 그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왜 바라도 안 보실까? 그 다음에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잘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백성, 그 백성들이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알아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도 안 보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금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밥은 굶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밥은 굶어, 밥은 굶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 그건 안 해. 밥 굶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밥 굶지 마세요. 왜 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밥은 굶으면서 지가 좋아하는 거 다 한다는 얘기야. 알아들으세요? 자기 좋아하는 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4절.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이 저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면 하고, 그리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거기다가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고 바깥으로 끌어내야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끌어내가지고 산상수훈을 안 지킨다 하고 써놔. 산상수훈대로 살질 않는다는 얘기야. 외형적인 신앙은 잘 이루어지는데 내면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란 얘기야. 오케이. 바깥으로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서 앉았어도 내면적으로 속에 악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지은이 잘 들려? 아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멋있지? 그 이게 말씀이 들리면요, 김 목사가 엄청나게 멋있게 보입니다. 오, 지원 씨는 어때요? 내가 근사하게 보여? 안 그렇지? 저 봐, 뭐, 이게 안 보인, 뭔가 못 깨달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멋있게 한 거야. 이게 말씀이 보이고 나면 내가 진짜 멋있게 보인다, 여러분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원래 생기기도 참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지만, 어디 가도 참, 참, 내가 어디를 걸어가다 보면은, 여자들이 한 40, 50대, 40대쯤 되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길을 탁 깔아막고 쫙 전부 다 가면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은데, 안 바라보는 척 하면서 탁 나만 바라보고. 전부 다. 멋있다는 얘기지. 근사하잖아요. 얼른 읽으랴, 빨리 읽읍시다. 4절 따라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금식하면서 왜 이렇게 싸워? 배가 고프면 어때요? 짜증나니까 두드려 패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밥 굶지 마라. 배고프면 짜증나. 알아들으세요?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그래야 짜증이 안 나지. 왜 밥을 굶고 앉아 속을 썩여? 든든하게 잡수세요. 그렇다고 맹꼬장이 마냥, 맹꼬이 마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배가 터지게 먹고 살다가 살 찌워가지고 나면 앞뒤로 찌뚱거림이 생기지 말고 조금 날씬하게 해야 되는지는 하여. 그냥 라면을 한 개 먹어도 대갈통만한 라면을 갖다가 들고 다니니 그럼 삶아 먹느라고 그냥. 라면도 그렇게 큰 라면이 있는 건 난 처음 봤어. 어떻게 요새 라면이 그런 라면이 나왔더라고. 대갈통만한 커. 왕뚜껑이라고요? 한번 사 먹어봐야겠네, 나도. 왕뚜껑이 어떻게 생겼나. 오늘은 그거 하나 끓여 먹지? 왕뚜껑이 어떻게 생겼나.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찌 나한테 드림이 되겠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마음에 누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미운 생각이 나면 자기가 정말로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괴로워가지고 고민을 하고 몸을 치면서 자기와 싸움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미움 다 뿜어내고 신경질 다 쏟아내고 징징거리는 거 다 쏟아내고 발바닥 어때요? 저기 정의 자매님이 징징거리지 않아요? 안 징징거려? 그러니까 저렇게 후원하게 생겼겠지. 안 그러면 뭐 다 오고 없었겠지. 여자들 징징거리는 거 그거 아주 천하에 못 쓰는 겁니다. 지옥으로 만드는 거요. 다시 한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따라 읽어요. 너희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니라.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알아들으세요? 금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요.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밥을 먹고 있는 중이란 말이요. 알아들으세요? 40일 금식. 광야 40년 금식했는데 그 금식의 의미가 뭔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알아들으세요? 너 지금 금식해야 되는데 밥 먹고 있지 않냐? 밥 먹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야, 이렇게 잘 하나님께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우리가 밥도 굶고 이렇게 잠도 안 자면서 괴롭게 하니까 다 하나님께 이게 금식이 올라갈 거야. 이러는데 이것이 뭘 먹고 있는 거야? 뭐를 먹고 있는 거야? 금식을 안 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가르침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금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그런 가르침을 버리는 거야. 오케이. 광야에 나와서 다른 가르침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오직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고 하나는 마귀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찾아드리면서 먹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있냐면 마귀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살과 피 반대쪽에 예수의 살과 피 바로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도록 자기의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가 먹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거를 금식하라는 얘기야. 알아들으세요. 광야에 가서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이외에는 다 금식하라는 얘기,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금식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